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은 네 짐승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 네 짐승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요. 7장 3절에 보면 네 짐승이 짐승 넷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그 바다는 이제 사단이 잡고 있는 그것이라고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12장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네 짐승은 4절에 보니까 사자,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곰,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표범, 그리고 7절에서는 열불 달린 짐승 이렇게 나왔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환상은 이제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상이라든가 예언적인 부분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서를 중세시대 때에 이 다니엘서를 봤다면 도저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아, 그거 이야기구나. 아, 다니엘서 2장에 말했던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 환상과 이 다니엘서 7장이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랬으니까 자, 2장에서 그 바벨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기 네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네 제국을 일어나는 네 왕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역사를 지나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조차도 15절에 오니까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에 16절에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곧 천사 중 하나에게 자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니까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어서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하게 그 해석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말씀도 있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주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냐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냐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막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아 진짜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는 그것이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제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도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즉시 깨닫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번민하고 있다가 그 천사에게 물어서 깨닫게 해 주신 내용이 17절부터 그 해석입니다. 이 큰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로서 그러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어날 내 나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나라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앞선 짐승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도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네 번째 짐승은 그 크기가 말로 할 수 없고 그 잔인함이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제 보통 로마 제국을 이제 상징적으로 본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그래서 열 뿔은 로마 제국 자체가 유럽의 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 지금으로 말하면 EU 유럽 연합을 말하는데, 로마가 사실은 이 그렇게 그 여러 나라들로 형성된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열 뿔로 상징하고 있고 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이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러면서 23절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또 하나가 일어날 이 뿔은 예, 가톨릭을 상징한다고 보통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을 의미한다고 하죠. 여러분, 왜 교황, 왜 가톨릭입니까? 중세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도 비롯한 성도들이요, 이 교황 가톨릭 그 지배하에서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순교를 당한 것 이상으로 가톨릭 때에, 중세시대 때에 이 성도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교황을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어날 큰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뭐 지금처럼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동성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쳐서 합법화시키고, 예, 거의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미 그게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합법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속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 거기에 이제 순종하지 않냐면 처벌하고 처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도 있었지만 지금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앞선 짐승보다 넷째 짐승은 훨씬 강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또한 이 나중에 소산한 이 한 뿔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거스리고 노골적으로 대대적으로 성도를 박해해왔고 또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지금 이 뭐 교회 공동체가 이제 무슬림이나 아니면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이게 또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에 이 고통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요? 요 짐승이 권세를 받으니. 자, 그 다음에 8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순교를 당하니까 결국은 다 무릎 꿇고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마치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처럼 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임당한 그때처럼. 그래서 하나님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너와 같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때도 남겨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나 그때도 예,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시기를 사는 성도가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18절은 이미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을 딱 해놓고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18절 봐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지극히 이 성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이제 뒤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바벨론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게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461장 부를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사실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고 이 바벨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맨 마지막 때 28절에 보니까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환상의 해석을 듣고요, 얼굴빛이 변하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번민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야, 이 일을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이 때를 지나가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번민하고 얼굴빛이 이렇게 바뀌어질 정도로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가 짐승과 뿔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이 고난당한 것이 성도에게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복이구나. 아, 이 고난당함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 이 고난이 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고 내게 주실 복이구나.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아무리 이 내 왕이 강하고 또 이 내 나라 여기 보면 한때 두때 셋때 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라고 이렇게 25절에 말씀합니다. 합치면 셋때 반이죠. 이걸 자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연수를 하면 3년 6개월.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때 두때 반은 뭘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이제 고난 받는 시기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라. 42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42달이 사실은 한때, 둔때, 반때, 3년 6개월, 42개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2개월 동안 자,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이 괴롭힌다. 그 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권세가 힘이 있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하고 힘이 있어도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할 그 영원한 세상은 예, 영원하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우리의 권세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고난, 이 고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동안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 7년 대환란 중에 하반기, 후반기에 있는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 성도가 박해 받는 기간이지만, 그러나 이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 하는 기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세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기실 때 누구도 같이 이기냐면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심으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기심으로 우리도 함께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자, 일곱 교회를 말할 때 이기는 자는 하고 이기는 자의 복을 일곱 교회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말씀을 지키며 이기는 자는 그 말은 이겨라 이겨라 이겨야 돼라는 그는 응원가거든요. 이기는 자는 그래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이겨라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결코 넉넉하지 않다. 고난도 있다. 힘든 일도 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때는 핍박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고 어떤 때는 먹고 살기 좋아서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뒤에 13절인가 13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용처럼 말을 하는데 양의 입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용처럼 막 핍박을 통해서 힘들게 하지만 또 이 그 양의 털을 입고 용처럼 말을 하면서 막 해유하고 먹고 살기 좋게 만들고 예, 우리를 하여금 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양면 작전을 사탄이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핍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정말 우리를 하여금 평안해서 교회 안 다녀도 먹고 살 그런 평안함을 줘서 그래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아까 17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 양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기실 때 우리도 함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받아라고 일곱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 이야기할 때 요 말씀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이어서 6절 말씀 자, 시작. 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그 말은 이제 사실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핍박 때문에, 어떤 때는 먹고 살기가 좋아서 이 믿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예, 그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예, 라오디아 교회처럼요, 예, 먹고 살기가 좋아서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고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냐면 먹고 살기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DP 2만 불 이상 나라면 점점 믿음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먹고 살기가 좋을수록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삶의 어려움이 조금 있겠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세상 희락이 더 크기 때문에 점점 떠난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모든 경영이 세상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을 지키지 않냐면 곧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성도다라고 해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요,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주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건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 이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쭉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밖으로는 핍박, 안으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이겨라, 이겨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 바벨론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